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가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마땅히 가정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가정을 세우는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진리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부드러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책을 강해하면서는 제가 5월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아마 한 4, 5년 어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끝을 내었고 9장부터 또 새로운 또 주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오늘이 주일인과 동시에 5월 8일 어버이날이라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해서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서 두 개의 가정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원가정 혹은 주어진 가정이고 또 하나의 가정은 장성에서 결혼을 해서 이루는, 만드는 가정입니다. 주어진 가정이라는 이 가정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을 가리키고 만드는 가정은 자신이 장성해서 꾸리는 가정이겠죠.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추세가 농후해져서 하나의 가정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가정을 경험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원가정, 곧 주어진 가정을 경험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죠. 그런데 주어진 가정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입양아들이죠. 입양아들이 만약에 그를 낳은 생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입양아들이 더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갈 때 원가정이 있었더라면 매우 불행했을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입양가정에 입양이 되어져서 정말로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부모가 자녀의 반복을 틔워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정 분위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습니까? 가정 분위기를 잘 만들어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좋은 책장 마련해 주고 좋은 책상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긴 하지만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 그 온유함, 따뜻함, 오래 참음, 관용, 자비가 풍성한 그 부모의 인격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그 가정의 분위기는 생성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므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종자가 아니라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은 물론 불행도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름에서 부모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가정이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 역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반항적인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가요? 리차드 백스터는 기독교 생활 지침 3권 5장에서 가정 운영 동기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와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중요한 통치의 부분임을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고 사탄의 통치가 임하는 사탄의 살인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지존파라고 하는 이 집단에 의해서 한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때로는 시체도 훼손하고 시신까지 먹었습니다. 결국 95년에 6명의 지존파가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아 6개월 지나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존파 두목 김계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마지막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며 내 죄가 왜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지존파 두목의 최후 진술입니다.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내가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대개의 경우 99.9% 양육자의 인격과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들을 편애하고 아이가 공부든지 뭐든지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만 칭찬을 받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될까요? 이런 아이들은 남을 사랑할 때도 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항상 부모가 어떤 기대 수준에 충족했을 때만 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만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녀들을 지나치게 엄하게 대함으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 실수에도 용서하지 않고 체벌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경향을 보일까요? 당연히 연약한 사람을 참아주는 경향이 부족할 것이고 매사에 공격적이 될 것이요. 남의 눈치를 보는 일에 매우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급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하급자들이나 동생들을 교육한답시고 무게를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형제 간의 끈끈한 정을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 분위기는 매우 살벌한 가정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늘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왜 너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니? 나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이런 짜증 섞인 말을 자꾸 듣고 자라게 되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문제아야. 나는 항상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만 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지나치게 민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매사에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늘 나누고 베풀고 품어주고 웬만한 일에는 별로 요동하지 않는 이런 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이한 어려움이 있어도 한계 상황을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합시대 오바댜처럼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아합시대에 오바댜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50명 50명씩 선지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굴에 그들을 넣어놓고 마실 물과 떡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원가정, 이 주어진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이 본문 에베소 6장 뭐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빤한 말씀을 제가 오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감정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아내는 성적인 파트너 정도로 취급당했습니다. 아내를 성적인 파트너 정도로 갈망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자기 몸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고 배우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그 당시 사조와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러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만 했는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만 하지 않고 무슨 말을 덧붙였는가 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이 말을 덧붙였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울러 아내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가장이고 당신은 아내니 머리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주관해서 감정을 상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아내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오용 내지 남용할 때, 즉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권위로 상대를 무릎 꿇으려고 할 때, 굴복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 피크라이노라는 이 단어는 쓰라리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매우 거칠게 번역을 하면 그녀들을 향하여 쓰게 되지 마십시오.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에 대하여 쓰게 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쓴맛을 갖게 한다는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의 감정에 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비들에게 주는 권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개 어느 때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분노합니까? 화가 납니까? 우리 루리한테 물어볼까요? 아빠는 미국 가고 엄마는 또 애기 낳아서 집에 계시고 세 명만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언제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죠? 우리 교회 학생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에 지나친 요구를 할 때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비난할 때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로 자녀를 제압하려고 할 때 대개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분노하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그 당장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나면 권위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자녀는 그 매를 따갑게 맞아도 마음은 억울함이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아이들이 잘못할 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못해도 죽었다 너.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고개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벌써 표정부터 완전 뭐 아이를 그냥 완전히 박살낼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그 표정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와, 나 이제 죽었다 이거. 그런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이런 일을 아이가 하고 싶을까요? 처음에야 어쩔 수 없어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죠? 키가 아빠보다 더 커지죠? 힘이 세지죠? 어떻게 되죠? 치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도 어디까지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인격체,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제공해 주잖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해도 지나치게 엄하게 징계하거나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혹은 네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뭐 그렇지 뭐 자이고 자식 뭐 이러면서 실망감을 잔뜩 표현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요? 복수하는 방법이 뭐지요? 부모의 그 화나는 걸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 그때 제일 괴로워하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러니까 더 뻗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더 돋굽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암논이 처자들이죠.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소식을 전해듣는데 그 전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잔뜩 화를 냈습니다. 근데 화만 내서는 안 되죠. 제대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만 냈지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말았고 큰일을 벌인 압살롬은 그의 외가댁인 구슬로 가서 3년 동안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구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립니다. 불러올렸으면 또 뭐 만나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만 잠깐 봤을 뿐 또 모종의 어떤 조처는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불만을 느낀 압살롬이 요압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압이 오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결국은 요압이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상봉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서로 간에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나타났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수세에 몰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뭐 좀 늦었더라도 중간중간에 중간 결산이라 그럴까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관계를 제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두고 보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나타나는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도 강간을 당하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다윗은 부모로서의 본성적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려고 하는 이 마음 사이에 왔다 갔다 갈등만 하고 방황만 했지 구체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양육 자세와 태도, 형제의 관계 안에 생겨났던 문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정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뭔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집에 이새 집에 가서 기름을 붓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7명의 형제들이 왔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을 덜에 두고 올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남아야 되니까 불침번으로 다윗을 거기에 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첫째 아니고 둘째 아니고 그러면 첫째를 보내가지고 여덟째 데려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게 16장의 내용이죠,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 도드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덜덜 떨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갔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맏형 엘리압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의 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두고 지금 여기 왔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이처럼 부모와 형제로부터 상당히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가졌을 법한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섭섭함과 거절감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딸 둘, 아들 둘이에요. 근데 둘째 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밥을 퍼줄 때 항상 마지막에 밥을 퍼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맏딸은 맏딸이라고 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장남이라고 퍼주고, 그 다음에 넷째는 막내라고 먼저 퍼주고, 그 다음에 둘째 딸에게 먼저 퍼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항상 밥을 마지막에 자기에 퍼준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섭섭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어릴 때 스케이트를 신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화곡동에, 서울 화곡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논바닥에 물을 대가지고 스케이트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스케이트를 형만 사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발을 딱 갖다 대면 자 이렇게 오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겨우 저도 얻어서 하나 이제 스케이트를 탄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노학자가 돌보지 않은 감정은 다른 곳에서 말썽을 부리기 마련이다 라는 글귀를 남겨놓았어요. 돌보지 않은 감정은 다른 곳에서 말썽을 부려요. 섭섭함, 거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잘 돌봄을 받아서 해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분노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가리켜 상담학에서 핵심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핵심 감정은 양육자의 행동과 양육자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결국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의 그 양육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형성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동료나 상사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거절감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0세부터 6세 정도, 이때까지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핵심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자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부모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부모가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면 뭘 있으면 자꾸 이렇게 아이들도 막 줘요. 이렇게 손에 있으면 막 준단 말이죠.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귀찮아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내가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좋아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내 몸만 하나도 그냥 간수하기 힘든데 막 저리 가 뭐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해요.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의 핵심 감정은 불안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나를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난 너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다.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그죠? 뭐 미치겠다 이런 말 그런 말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자라게 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매우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커서도 자녀를 낙심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낙심시켜요.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생 동안 이 사람이 쓴 저작들의 상당량은 권위의 폐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권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작품을 주로 쓰게 되었을까요? 미셀 푸코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미셀 푸코가 너무 여린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는, 팔을 절단하는 이런 수술이 있을 때 그를 수술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푸코의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 태도로 인해서 푸코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그 말은 많은 어두운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엄마 하면 보통 따뜻하죠, 그죠? 근데 왜 아버지 하면 두렵고 무섭고 가까이 가기 싫고 왜 그런 감정을 떠올릴까요? 이처럼 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사람의 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부정적 정서로 그 사람의 말을 곡해서 이해합니다. 이 핵심 감정에 매우 익숙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핵심 감정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 잘 살피려고 했는데 상대는 왜 참견하냐? 나는 사실 좀 돌봐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시콜콜 나를 참견합니까? 이렇게 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호의로 대했는데 완전히 그것을 거꾸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들 없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에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인사를 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이 더 반갑구나. 사실 우리도 더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더 반가운 사람 쪽으로 얼굴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그렇겠구나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 혹은 잘못 봤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 감정이 거절감인 경우에 상대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거나 자기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도 거의 힘듭니다. 자기 중심 감정에서 못 벗어나요, 되게. 자기 부인은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싫고 좀 이렇게 밀쳐두고 싶고 이래도 끌어들이고 감싸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정에 충실한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30년 좀 넘게 하면서 뭘 많이 깨닫는가 하면 공부 중요하고요, 교리 공부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분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도 100이 들어가면 그분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핵심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도 장애를 겪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양육했던 부모님의 부모상이 내사되면, 내사라는 이 말은 외부적인 대상이 내 정신 표상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잘못된 인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도 잘못 자리를 잡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보통 뭐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죠. 탕자만 주인공이 아니죠, 그죠? 다 아시겠지만. 작은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로 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셔도 감지덕지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품꾼으로 인지했던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소천한 제아이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아이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라. 이 생각이 예배와 기도와 및 그의 총체적인 인생관을 촉발하거나 지배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는 그가 기독교를 그리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고 너그럽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예배와 기도, 총체적인 인생관에 이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어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예외 없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항상 어려움만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 믿지 않는 가정도 보세요. 그렇게 부모님이 정말 뭐 술이나 먹고 두드려 패기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딴 살림 차리고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바르게 자라는 자녀들 없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부정적이 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켰는데 보고만에 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당 상담가이기도 하고 침신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했던 분이거든요. 상담학 교수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이 구원파였어요. 그런데 좋은 상담가가 되었죠. 또 찰스 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팔렸던 책인데. 또 오프라 윈프리라가 윈프리 그분이 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성폭행을 어릴 때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큰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옛 본성은 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새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게 구원이죠. 이런 새로운 본성, 거룩한 본성을 따라서 가정을 세울 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 성격이 괴팍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부정적 정서가 싹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 정서로 인한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조바심과 연유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힘들어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탄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권세는 깨뜨려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과정 안에도 과거의 상은, 상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간 일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또 피하여 들어가고 또 피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도 아시죠? 반복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심은 첫 번째 회개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가?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번듯하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인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죠. 성령의 인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와 같지 않은 인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훈적 의지에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교훈적 의지는 십계명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잘 따라오지 않아도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나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감정이 막 복받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만을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시키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도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저는 이성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이 전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서 사랑하러 간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십계명만 알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로마서를 살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6, 7, 8장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숨어있는 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이 죽인다는 말은 약화시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주어진 가정 탓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거, 형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자꾸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흘러간 옛 노래만 틀고 앉아 있으면 삶에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된 욕망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선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가장 선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나를 못 봤다, 바빠서. 그 다음에 나도 때로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지상정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뭐 꽁할 필요 있겠는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 생각 안에서 정서를 자꾸 만들어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다. 네? 그런 말 하죠.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각하세요. 왜 내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생각에 빠져서 내가 이처럼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지 않아야 될 생각을 품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냐. 그럴 필요 없지. 그 생각을 털고 일어서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일에 초자연적 은혜가 필요하나요? 자기 변명, 자기 변화하는데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합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하 직원을 바라보고 이따위 일을 해놓고 뭐 월급을 받아 핀잔을 주는 일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것,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뭐 신비한 뭐가 번쩍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인도를 받았다, 뭐 어느 집으로 갔더니 그 집에 보니까 뭐 기운이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신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핵심 감정 안에 노예가 돼요. 핵심 감정은 한 사람에게 매 순간 작용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도 무의식적으로 핵심 감정이 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감정, 물론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만든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부모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로 더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내면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복음 설명하라면 잘 설명해요.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고 목회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왜 그분의 삶을 보면 때로는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왜 가지죠? 우리가 보통 그분이 뭘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된 것입니까? 주어진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부단히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매우 충실한 삶만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지정의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정서도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무슨 뭐 아침마당에 나오는 자 그분들 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의 어떤 뭐 강의나 무슨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즐겨드려요. 뭐 TV다 그러면서 쉽게 강의하죠. 뭐 프로젝트 탁 띄워놓고 탁 뭐 강의 멋지게 하잖아요. 좋죠. 그런데 그처럼 강의는 넘쳐나는데 왜 삶은 이처럼 어리고 힘들까요? 인간은 알아도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리를 잘 알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서적인 묶임에서 노임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청빙을 받았어요. 그분의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걸 제가 그 장소에는 못 가고 강의를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뭐 그 변화된 지금까지 1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라 그러는데 변화된 어떤 그런 증거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 있다가 웃더니만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분들은요 사람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데 안 변한다 그러면 복음을 부인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잖아요. 성화가 뭐냐?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성화됐는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그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가장 성화됐을 때 자신의 죄를 가장 깊이 인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 가난이죠. 그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기댑니다. 내 본성으로는 이러고 싶은데 아니지.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이 이렇게 나갈 뻔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좀 과도하게 사용할 뻔했는데 그걸 좀 낮추고 오죠. 수위 조절을 하게 되죠. 내가 좀 보니까 좀 화가 좀 나는데 뭐 어떡했냐. 뭐 지난 일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무조건적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과도한 체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 중 하나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경향성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잔소리 좀 하려고 그러면 저도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에 뭐 꼰대가 그냥 어른만 보면 꼰대 꼰대 이러기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좀 말을 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너무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코치도 훈육도 양육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떼. 그죠? 라떼는 응? 어른들은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라떼가 먹는 라떼 아니냐. 라떼가 그게 아니죠. 그죠? 라떼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인정하라 그래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요. 부모 없이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세대, 어렵고 힘든 세대, 그분들이 전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나라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런 가르침대로 쉽게 가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와 감정이 자신을 여전히 지배하고 주어진 가정에서 형성된 성격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잠언에 그랬잖아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그게 의인이다. 의인은 늘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했다가 또 실패하고 했다가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 또 하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게 되고 그리하여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결국은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정이 너무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십니까? 만드는 가정, 그 분위기를 잘 만드시면 돼요.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돼요.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고 그 안에서 교육은 효과를 발휘하지 이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강압적인 신앙 교육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줄 따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간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과거의 경험이 비록 부정적이더라 할지라도 또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지금까지 이룬 가정이 참 좋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은 시간은 더 좋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참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가장이라고 하지만 또 가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복음 안으로 불러 들어오셔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의 직임을 감당할 것인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 탓만 하고 과거 주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과거의 뼈아픈 경험만을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어그러지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듯이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 감정,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참소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